거룩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욕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참 외롭게 살아갑니다. 결국은 다 혼자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새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또 형제가 같이 있는 것 같아도 어느새 자기 길로 다 떠나갑니다. 배우자는 평생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등 돌리면 남이에요. 수틀리면 원수입니다. 네. 그게 배우자예요. 그러면 결국 누가 남겠습니까? 혼자. 이 혼자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혼자 되었을 때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떠나게 됩니다. 친구도 기력이 있을 때 친구죠. 나이 들면 친구도 의미가 없고, 가족도 좋을 때는 가족이죠. 힘들 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이 찾아오기 전에 그 극심의 이 고독감 밀려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러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를 때 배 고플 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더울 때 겨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러지 않고 주변에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가, 내 주변에 부모가 있다, 자식이 있다, 형제가 있다, 친구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생각하고 외로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에 이제 그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외로움, 그 외로움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건전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배터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 힘이 다하면 또 불이 죽었다가 또 배터리 채워지면 또 올라가고, 배터리 떨어지면 또 그냥 불이 죽었다가 배터리 또 충전되면 또 살아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무슨 삶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무슨 삶이에요? 배터리에 비유하면 전기 꼽는 삶이에요. 전기 꼽는 삶. 배터리가 아닙니다. 예? 전기를 꼽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에너지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하나님이 내 고독을, 하나님이 내 허전함을 주님이 채워주신다 하면 탁 배터리에 꽂아서 전기가 막 충전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어떤 무선 제품도 다 방전되는 때가 있지만, 이 전기를 움직이는 거는 절대 방전되는 법이 없어요. 전기가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걸 빨리 배워야 돼요. 젊을 때 배우면 더 좋습니다. 어릴 때 배우면 더 좋습니다. 나이 들어 배워서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 배워도 좋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의 고독감, 외로움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전기 꼽는 삶을 살아야지, 콘센트에 연결된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전원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이걸 보여줍니다. 이게 되면 전원이 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못하면 전원에 꼽지를 못해요. 선이 짧아서 전원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전원이 있어도 닿지를 않으니까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전력을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뭐 아무 무의미한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켜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TV가 켜지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불이 들어오면 흔하게 모둠을 할 수 있지만 꼽아지지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그걸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동행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동행한다는 것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부터 18절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거냐 하거늘.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근데 뜻을 몰라. 환상을 봤는데 뜻이 뭔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걸까?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런 경우 이 꿈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못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또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을 못하겠다. 이걸 내가 알아내야 되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꿈속에서 정말 흔들렸다. 힘들었다. 내가 이걸 반드시 알아내야겠다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을 통해 해석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 응답이 해석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봉인된 상자와 같아요. 열어야 의미가 있죠.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야 돼요. 이걸 뭘로 풀어야 됩니까? 삶으로 풀어야 돼요. 삶 속에서는 이걸 풀 열쇠가 도착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자체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귀퉁이에 내리두르신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딱 말씀해 주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너에게 누가 찾아올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을 텐데 이게 딱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딱 말씀해 주시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보낸 종은 하인 둘의 군인 한 명이 딸려왔어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 세 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인 둘만 왔으면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군인이 같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이 군인은 해치려는 군인이 아니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한 군인이었는데 이 세 명이 딱 왔을 때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당신들이 뭔 일로 나를 찾느냐? 내가 왜 당신들의 호출을 받아야 되느냐?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왔느냐?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겹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 다음에 내 삶에 펼쳐지는 이 일, 도대체 이 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맘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베드로한테도 딱딱 말씀해 주셨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딱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딱딱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도 딱딱 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해야 되나? 이거 좀 알아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애한테 카네이션 받기 위해서 카네이션 사서 포장해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래야 그게 카네이션 받는 의미입니까?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뭐가 좋으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다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그의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설명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다 놓고 오너라. 이건 아주 단순 작업이에요. 그의 진심이나 그의 속마음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럴 때는 행동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럴 때는 명확해.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어디 가서 어디에 가면 뭐가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사람의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을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을 해주면 그건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너는 나한테 와서 옷을 가지고 와라. 너는 나에게 뭐 가져와라.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건 행동에 관한 거지 마음에 관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구하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게 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보도록 힌트를 주세요. 이 힌트를 가지고 그걸 찾아내야지. 보물 찾기 하는데 보물을 이렇게 대놓고 있으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눈 들춰보고 없네. 여기도 들춰보고 없네. 어디 있을까? 저기 있지 않을까? 하면서 알려주면서 그가 보물에 대해서 더 나아가게 되기를. 감추어진 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실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장로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이 시선을 놓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자녀가 시장에 휘황찬란한 것을 구경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볼 때 걔는 뭐하고 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멀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걔가 부모랑 동행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부모랑 멀어지는 거죠. 걔를 잡는 것은 부모이지요. 걔를 잡고 부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손을 잡고 끌고. 하지만 얘는 손에 이끌리면서 어디 딴 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네? 손은 잡히고 있는데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동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잔양을 하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습니다. 아, 무슨 생각을 하나 나는. 딴 데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는 거는 붙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우리 엄마가 어디로 가는 걸까? 엄마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 라고 할 때 엄마가 가는 그 방향을 나도 가서 보게 되는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졸업식을 하는데 저희 둘째 큰애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해요. 졸업식을 하는데 졸업식을 하면서 애들은 졸업식 하는 학생들은 딴짓으로 친구들과 얘기를 해요. 졸업식을 해요. 축하하러 왔어요. 그런데 하객들은 핸드폰을 해요. 그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졸업식에 와서 졸업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졸업하는 그 아이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졸업식에 왔지만 핸드폰을 하고 졸업식에 왔지만 딴 얘기를 하고 졸업식에 왔지만 전화를 하고 몸은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딴 데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저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을 때 그럼 그 궁극적인 외로움이 해결이 됐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외로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뜻과 그리고 자기에게 펼쳐진 이 삶의 의미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둘이 뭔가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방금 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신방을 갔다 왔고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오기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의 삶과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뭔가 연결을 시키려고 할 때 이거를 좀 연결해 보려고 할 때 그에게는 연결이 돼. 그리고 아 이게 이거구나 하고 하나님의 깨달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왜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를 해 주시지? 그게 묘미예요. 처음부터 보물 찾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게 묘미예요. 처음부터 너 나한테 카네이션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너무 기뻐할 거야. 재미가 없어요. 간직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올 때, 궁금할 때, 또 그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보냈느니라. 그들이 군인이 있지만 백부장이 부르는 거지만 그가 바로 내가 보낸 자들이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럴 때 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저 단지 내 외로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 고독감을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돼서 뭐하게? 주님이 내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친구가 돼서 뭐하게? 주님이 제 형제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이웃이 돼서 하나님께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가족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수준? 노닥거리는 거? 게임하는 거? 장난감 만드는 거? 그런 수준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해주시지 않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같이 게임을 둔다든지 혹은 뭐 같이 뭘 한다든지 뭐 물건을 사러 같이 간다든지 화장실에 같이 간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마음의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저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를 깨달을 때 이때 그때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락실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게임방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TV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동행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게임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아, 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겠구나. 야, 신방을 하니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 찬양을 드릴 때 야, 얼마나 이 찬양을 기뻐하실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 이게 기뻐하시겠구나. 이게 생각이 날 때 그때 그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동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외워요. 그러면 교회 생활 3년이면 뭐가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 저걸 원하시는 것 같아. 이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궁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하시겠지?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생활 10년을 해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 한 사람이겠어요? 뭐 한 사람일까요? 예? 시간 낭비하는 사람. 혼자 논 사람. 혼자 놀았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한 사람이 아니라 몸만 두고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식 때 핸드폰 하고 수업 시간에 만화책 보고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자고 그러니까는 예, 학교 생활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게 저런 뜻이구나 깨달았으면은 그걸로 예, 의미를 가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만 남겨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뭘 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뭘 했을까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베드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전까지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욥바까지 가야만,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먼 길이에요. 그리고 이 먼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갑자기 지금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면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온 하인들을 맞이해야만 해. 밥도 같이 안 먹는 유대인이 이들을 받아들여야만 해.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기를 데리고 어디로 어떻게 데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가이사라에 그 로마 군대 그리고 특별히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 이달리아 대라고 하는 왕의 친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였어요. 혹은 그 당시 또 명성이 자자했던 부대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말해서 악명이 높기도 한 거예요. 로마 이 친위 부대니까 황제의 친위 부대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잡혀서 고문이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지금 이 말이 거짓말은 어떡하지? 내가 정말 성령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한테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요. 이래서 내가 망하는 게 아닐까? 저래서 나는 더 어려움되는 게 아닐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제안에 다 의심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오라고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헌금하라고 내 돈 뺏는 게 아닐까? 봉사하라고 나를 착취하는 게 아닐까? 모든 부분에서 우리들은 많은 의심 속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지만 꼭 그걸 해야 될까? 그걸 안 하면 안 될까? 우리는 회피하고 도망가고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못하는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요. 몸은 그냥 빼빼 말라요. 순종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아요. 다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는 뭐 너무 정보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도 행하지를 않아요.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걱정스럽고 두렵고 의심스럽고 그게 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건 다 알지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동행하는 것인가요? 동행하는 것인가요? 어렸을 땐 끌려다니기라도 하지요. 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컸어요. 그럼 머리가 커져요. 그럼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가졌는데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싫어요. 전 싫어요. 안 할래요. 못 하겠어요. 전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이제 컸다고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말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키운 보람이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좀 해봐라. 얼마나 좋겠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 근데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싫어요. 못 하겠어요. 안 할래요.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걸까요?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추격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건 참 감사하죠.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쫓아오시는 거예요. 옛날엔 붙잡아 놓기라도 했죠. 이제는 커가지고 자기 의지가 너무 분명하니까 붙잡지도 못하고 자유의지가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래도 구원은 시켜주셨으니까 하지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추격하시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유명한 추격자이 뭘까요? 뭐 생각나는 거? 네? 사도 바울? 더 유명한 추격자? 네? 홍해바다? 네, 그런 의미의 추격. 하나님이 믿는 성도를 추격하시는데 가장 유명한 추격전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고. 네?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니느웨를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싫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추격전이 걸쳐지는 거예요. 네? 그가 다시 쓰러 갔다. 욕바러 갔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또 이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잡아서 광풍으로 그를 잡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고 고래발 속에서 회개케 만들어. 이 추격전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만약에 그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구원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니까 그를 추격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추격하세요. 불순종! 주님을 슬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추격당하는 우리 자신으로도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쫓아오는 것을 알면서 외로워 이제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그들을 유숙하게 했어요.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을 따라갈 때 그는 자기 생명 내놓고 따라간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할 줄 알고. 요즘 인질범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은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그 말을 뭘로 믿겠어요? 그저 믿는 것은 단지 성령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날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 말 하나 믿고 따라가는데 정말 그게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뭐 하나 시키기가 어려워요. 뭐 하나 하자고 하기가 어려워요. 뭐 100가지 의심이 다 들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 아닌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런 무서운데. 걱정되는데. 난 그거 못하겠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도구로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승리의 도구로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를 통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들이 의심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내가 생각에 가능하고 혹은 신빙성이 있고 혹은 뭔가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 겁니다.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여기에 모든 걸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나의 가진 모든 걸 다 여기에 투자한 셈에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우리로 사용하세요. 그 작은 것으로 사용하세요. 찬양 따라가는 게 힘들어요. 이게 예배 따라가는 건 얼마나 힘드면 예배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자꾸 내 생각은 자꾸 따내요.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냥 쓰러지는지 자꾸 쓰러져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내가 따라가고 따라가야지 하고 따라가면 그럼 그때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니까 그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서 삶으로 다시 나아가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예배 하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자꾸만 튕겨나가고 또 튕겨나가고 그러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주님을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충만함이 생겨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마음의 기쁨이 아주 가득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마음이 가득한 겁니다. 그럴 때 근원적인 외로움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확 채워지죠. 요나도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놀라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가 이 함께함을 내가 나타나야지.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3일길에 뒤집어지고 구원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서 그 은혜로 아주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돌이켜 보게 해 주옵소서. 항상 우리 뒤편에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주님의 온전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제 돌이켜 주를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내 방향으로 주를 이끌려고 하며 내 방향으로 주님이 따라오게 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방향으로 돌이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그 온전하신 길을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은혜로 저희들을 채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또 영광 받으시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